안녕하십니까? 네, 로마서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네,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잠깐만 같이 읽으시는 거죠? 네.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듣는 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성경 책 속에 있는 문자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 또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이런 내용들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 체험되고 맛보는 그러한 복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해 한 해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혹시 아직 구원받지 않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그리스도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구원받았지만 침체 속에 어두움 속에 또 낙담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그 마음을 비추어 그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찬송가만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부르시다가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찬송가를 하실 때 한 번씩 앞도 쳐다봐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에 나오면 사실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려고. 이 오후에 간증할 때는 좀 그래도 편안하게 했는데, 주의 첫날 아침에 이렇게 서니까 약간 떨립니다. 떨리는데, 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죄가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보통은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른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살인도 악한 죄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죄들을 되게 크게 생각하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는 간통죄도 폐지가 돼가지고 뭐 죄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흐려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악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워하고 또 숨기고 싶어하고 남들이 알까봐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9절에서 31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한 어떤 범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 31절까지의 그런 어떤 범죄들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원인은 28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도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죠.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킹제임스 성경을 못 외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개역 성경에 있는 외워진 대로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폐망하게 되는 데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폐망이 오고, 종기함이 오는 원인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니까 그 씨에 합당한 열매가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여러 악행들이 나오게 된 원인이 뭐냐?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막 부끄러워하고 악하게 여기고 이러진 않잖아요. 살인을 했다 그런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거를 그렇게 크게 악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지식 속에 두기 싫어하는 이 원인 때문에 나머지의 어떤 이 죄악된 결과들이 나오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 기억으로 노태우 대통령 때 너무나 이 범죄가 성행을 해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죄송합니다. 성경만 보시는 분들 앞에서 자꾸 이 인디아나 존스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범죄와의 전쟁을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봤더니 경찰 인력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16,000명인가 경찰 인력을 더 늘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을 더 이렇게 가중시켜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 인력을 많이 늘려서 감시하게 하고 치안을 더 확보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범죄율이 이제 낮아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예요. 왜?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죠? 뭐 형벌을 덜 줘서가 아니라 그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니까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금주령을 내리니까 술을 덜 먹는 게 아니고 은밀한 곳에서 술을 더 만들고 더 먹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창가가 있는데 사창가를 불법으로 막으니까 음지로 더 스며든다는 거죠. 그걸 무슨 효과라고 그러죠? 풍선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풍선에 바람이 가득 차 있는데 입구를 막은 채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본 해결책이 아닌 것들은 항상 부작용을 낳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온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이게 오려면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으로는 불가능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학생 때 구원을 받았는데 저희 때는 부모님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때는 교회를 간다고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 애들은 교회를 안 간다고 핍박을 받아요. 그렇죠. 이 시대가 참 이렇게 이게 참 불행한 것이죠.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서 한 번씩 뭐 유심히 학생들을 보는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본다든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게 되면 정말 학생들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이렇게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문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여기 독립 침례교회로 오기 전에 있던 교단이 있었어요. 그 교단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45세 정도까지 있었으니까 한 25년 가까이 있었던 거죠. 25년 이상을 있었네요. 근데 그 정들었던 교단에서 제가 나오게 된 이제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그 교회 예, 제일 어른 되는 목사님이라 할까요? 하여튼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돈 문제나 또 성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결정적으로 그 선교회 등을 돌리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그 선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 교회가 아니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건물을 얻어서 예배당처럼 꾸며놓고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니던 그 교단은 복음 선포를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은 다 갖췄는데 그 교단의 이제 제일 어른 되는 목사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저희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목사를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들으시니까 이렇게 웃으시지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뇌된 사람들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 맞아.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종을 머리로 생각하고 붙들어야 돼. 근데 제 마음에 분명히 성경에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알고는 있었는데 세뇌된 것이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 마음 안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거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구나. 성경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셔야 되는데 이 교단은 저 목사가 머리로 있으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것을 등을 돌리고 제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목사에게 여러 어떤 부정하고 불의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은 뭐냐면 그 목사가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악이죠. 그죠?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나라에서 가장 큰 형벌로 다스리던 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살인한 사람? 간음한 사람? 반역자를 제일 큰 죄의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역을 하면 3족을 멸했어요. 3족. 여러분 중국은 몇 족을 멸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 9족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만 나눠, 심하게 말하면 인사만 나눴어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흔적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악이 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오게 된 동기가 바로 이제 그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네, 유다서 1장 6절에는 천사들의 악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여러분 여기 타락한 천사들의 그 타락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신분이 뭡니까? 일단 제일 첫째로는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피조물. 하나님을 수종드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냐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났다는 겁니다.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거잖아요. 그 대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사악하게 여기는 이단 교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특정 종교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은 교황이 있죠. 사람들이 교황이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호칭으로 부르는데 교황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황자가 황제 황자잖아요. 그래서 그 자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그리스도의 대리인.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운 분, 아버지 같은 두려운 분이고 마리아는 어머니 같은 자유로운 분이다. 이래가지고 마리아가 우리를 중재를 해줘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를 숭배하거든요. 그 중재자의 위치에 세워서.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딱 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사람이기도 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이 앉아 있다면 그건 엄청난 악이라는 겁니다. 그건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한 것보다 훨씬 큰 악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대부분의 타락한 교단들,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피조물들,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해를 숭배한다든지, 그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성황당 나무 아래 가서 빌었잖아요. 아니면 큰 바위 덩어리. 이렇게 숭배를 하는 이것이 큰 악이에요. 이 십계명 중에 첫 구절이 뭔지 여러분 외우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아니 뭐 나는 이제 구원 받았고 뭐 교회에 나오고 있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뭐 나하고 이 내용이 해당 사항이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런 어떤 잔재들이라고 할까요? 옛날에 그 살았던 그 잔재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정리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풍요롭게 나타나실 수 있고 또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살인을 했냐 간음을 했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분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그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것 갖고 살지 남의 거를 왜 가져오냐. 착한 사람이죠.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에 남을 미워해. 자기는 악을 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을 그런 어떤 도덕적인 범죄에서만 찾으니까 자기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날 이때까지 양심적으로 살았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분이 결혼을 해서 아내와 자식 여섯을 두고 돈 번다고 가셔가지고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본 아내 되시는 분이 도대체 이 사람이 처자식들 버려놓고 왜 안 오나 하고 찾아가 보니까 다른 살림을 차려갖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날 이때까지 양심적으로 살았다. 사람이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죠? 도덕적으로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를 가리고 숨기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리고 외형적으로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가졌던 마음 안에서 용납했던 그 악한 의도들, 생각들을 다 만약에 꺼내서 볼 수 있다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우리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이에요. 자, 에레미야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대상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대상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나와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 얼마 전에 올림픽을 했는데 펜싱 선수 중에 박상영인가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이제 점수, 결승전에서 점수가 좀 뒤처졌는데 끝까지 할 수 있다를 되뇌어가지고 역전승을 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검색어 1위에 박상영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뜨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돼요. 아니 그러면 할 수 있다 해야지 매일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힘없이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그 29절부터 나오는 악한 것 중에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절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보겠습니다.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 하나님을 자기 지식 속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만한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죠. 제가 한 번은 그 학생 때,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시를 써오라고 하는데, 저는 시 쓰는 재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웃에 살던 어떤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이 자기가 아는 시가 있다고 저를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베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전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짧은 한 토막을 소개를 하자면, 바다는 담벌신사인가 봐. 봄, 여름, 가을, 겨울, 파란 옷만 입지요. 지금도 아니죠. 그럴듯하죠? 초등학생이 그 시를 갖다 써냈으니까, 어느 날그 상을 주더라고요. 그 시를 잘 썼다고. 근데 제가 어쨌든 이 글을 읽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약간 소질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쪽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글짓기를 하면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 상장이 꽤몇장 되더라고 보니까. 어떤 집은 가면 뭐 아예 액자 해가지고 걸어놓고 그러는데 저희 집은 이제 가난해갖고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그 서랍 빼다지라고 하죠. 거기에 넣어놨어요. 근데 하루는 동네 형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무슨 굉장히 친한 형이었는데 그 형하고 이렇게 막 이제 편하게 놀다가 뭘 이제 찾을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형이 막 찾는데 그 빼다지 서랍 앞에 딱가 있는 거예요, 그 형이. 근데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 상장. 상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형, 그 서랍 한번 열어봐. 저는 그 서랍에 우리가 찾는 게 없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형이 서랍을 딱 열어갖고 안을 딱 뒤져보더니 나를 탁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임마, 속 보인다. 이러라고. 내가 속을 들켜버렸어. 나를 막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들킨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 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어쨌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키고 나니까 좀 창피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 그 옛날에 하나님 아래 살았던 그런 어떤 필름들이 남아 있어요. 마음 구석에. 그래서 이 나를 내세우고 나를 막 자랑하고 이러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것이라는 그런 게 남아 있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 그죠? 이 부패한 심령은 나를 못 드러내서 환장인데. 한 번은, 고등학생 때 어떤 형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박영재, 왜요? 아, 나 고민이 있어. 뭔데요? 나 성경을 읽었는데,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부터 너무 낮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높아지고 싶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이 마음을 다 가득 채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나보다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이 마음의 구조, 이 마음의 상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것이냐 이 부분을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막 성경만 갖고 이야기하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 한 번은 그 어떤 할아버지하고 신앙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 이제 수련회 때 그 자녀분들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근데 이제 그 수련회 때 새로 오신 분들 그 복음반이라는 걸 하는데 이분은 거기 참석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까지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신앙 상담을 저하고 이제 하게 됐는데,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천안에서 왔어. 그러세요. 여기 와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하도 가자고 사정을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왔어. 그래요. 근데 들어보시니까 좀 이해는 가세요. 뭔 말인지 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어지시진 않나 봐요. 안 믿어지요? 이러시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는 그 무슨 일 하세요? 네, 농사 좀 짓소.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일 하시는가만 여쭤봤는데, 농사 좀 짓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들놈이 장가 가기 전까지는 매일 하나님 의지하네 어쩌네 하더니, 장가 갈 때 되니까 나한테 손 벌립니다. 내가 농사 지어서 아들, 딸들 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지금 사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께서 총기가 있으셔가지고, 내용은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그 수련회를 가기 전에, 신문을 읽다가 농사에 관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농부가 아주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농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은 벼를 수확하는데 몇 프로의 효능이 있을까요?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그 신문기사에 그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농부의 수고는 몇 프로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80% 정도. 예. 옆에 있던 자매님이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시네. 몇 프로요? 3%. 예. 네. 아주 정답에 근접했습니다. 그 음료수 중에 그거 있죠. 2%. 2%라고 나왔어요, 거기. 이제 과학자들이, 이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과학자들이 그 분야를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낸 게 2%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햇빛 비춰주는 거. 비 내려주는 거. 그 다음에 공기, 그죠? 그 다음에 이슬도 맞아줘야 된대요. 얘는 과일 중에, 진짜 과일이 맛있으려면 찬 이슬을 한번 맞아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사람이 수고한 거는 본인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거 맞지만, 다른 요인들하고 비교해 볼 때는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할아버지는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한 90%는 안 될까?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2%라고 돼 있대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가 화도 낼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 내용을 들었을 때. 평생 농사 짓고 고생하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니, 그 말이 맞소. 이러시는 거예요. 왜? 농사를 지어본 분이시니까, 이 햇빛이 안 비치면 농사 안 되잖아요. 그죠? 또비안 내리면 또 얼마나 고생합니까? 물 된다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해안 비춰주고 비안 내리고 하면은, 이거 말짱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분이 그 말이 맞소 하더니, 됐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풍선에 바람을 훅훅훅 넣고 이렇게 불렀는데 입고 딱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춤추다가 바닥에 떨어지죠? 바람 다 빠져갖고. 이분이 자기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상담을 하면서 가득 찼던 뇌가 쏙 빠져나가버린 거야. 몇 프로만 남았어요? 2%만 남았어요. 이분이 교만했던 마음이 딱 떨어지니까,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예, 그러면서 하늘나라도 자기 실력으로 자기감을 잘해서 가려고 하는, 자기를 의존하는, 자기 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그런데 이분이, 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게 하셨구나. 그의 마음에 연결이 된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을 낮추시는 일을 하십니다.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구원이 안 돼. 그럼 마음이 높은 데 있어서 그래요.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든지, 아는데 안 되는 거는 마음이 높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깨뜨리는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평소하고 좀 다르게 성경을 좀 찾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세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자, 모든 것이 그분에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그래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냐면 모든 것이 말미암은 분에게 영광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재능이 있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재능을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나를 높이는 데 쓰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뛰어난 지혜가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에게 붙여버리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안 가진 사람이 교만하기 쉬워요. 많이 가진 사람이 교만하기 쉽죠. 공부 1등 하는 사람이 교만하기 쉽지, 꼴등 하는 사람이 교만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런데요, 꼴등 하는 사람도 교만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명문대 나왔다 하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죠? 그건 교만이에요. 근데,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이렇게 있는 거는 겸손한 겁니까? 교만한 겁니까?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 자기 연민, 자기 동정, 그 스스로 자기 어떤 그 연약함에 빠지는 걸 뭐라 그래요? 자격지심.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자격지심이 왜 나와요? 나도 내세우고 싶어, 나를. 내세울 조건이 없으니까 자격지심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1등 하는 사람이나 1등 해갖고 막 나 잘났네 하는 사람이나 난 꼴등이라고 자격지심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마음은 동기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내세울 조건이 있는 사람은 막 내세우는 거고 내세우고 싶은데 조건이 없는 사람은 자격지심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지못 세워서 죄송합니다. 환장인 사람들인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자랑하는 자도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도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업신 여기는 자. 나보다 어떤 사람이 더, 못나 보여서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굳이 뭐 그리 큰 죄야.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 보면 왕따,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오늘 이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지식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보다 무시한 사람 짓밟고 업신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 왕따 문화가 생겨난 거거든요. 제가 복된 소망 침례교를 와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왕따는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동등한 하나님 앞에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죠. 특히나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는 하나님의 다 똑같은 자녀들이니까. 뭐 지위고하나 어떤 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왔는데 막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느꼈다. 그러면 좀 심각한 거고. 저는 와서 별로 못 느껴 본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의 실제적인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몇 주간 동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죽음에 관해서 이제 박노천 행진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자랑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헤롯 사람들 앞에 막뭐 연설을 했나 본데 사람들이 그 헤롯이 하는 말을 듣고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오 신의 소리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거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 치셔가지고 벌레 먹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표현하시기를 너는 벌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그죠? 실제적으로 헤로당은 다른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그죄 때문에 벌레에 먹혀서 죽은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들었던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옵니까? 12장, 네, 12장 23절입니다. 12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크게 불어나더라. 여러분 이 왕인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치셨습니다. 예,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큰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이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죠? 나를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 우리는 작은 거리 하나로도 쉽게 자기를 높이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시간이 벌써 죄송합니다. 많이 가버렸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아는 한 분이 군대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제대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정해 갖고 나가시는데 급하게 이제 직장을 잡았는데 교회랑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장 가까운 데로 교회로 옮겨야, 반대로 교회 가까운 데로 직장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제 해서 직장을 알아보는데 지금부터 약 35년 전이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직장을 알아보는데 일본인 회사에서 사람을 하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인 전자회사, 옛날에 여러분 그 녹음기 만드는 일본인 회사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 회사에서 직원을 구하는데 교회하고도 가깝고 월급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지원을 했어요. 서류를 넣는데 합격이 돼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도 합격이 됐어요. 근데 남자 직원 한 명 뽑는데 70명이 넘게 지원을 했대요. 근데 시험 보면서 이제 다 떨어지고 12명이 남았는데 이 12명을 면접을 봐가지고 그 중에 한 명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보는 날 이분이 딱 갔는데 면접 장소에 가서 얼마 안 돼서 나는 떨어졌구나 하고 생각을 했대요. 면접도 보기 전에. 왜냐하면 다른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멋진 양복을 입고 구두는 파리가 앉으려다 낙상하도록 닦아가지고 머리도 다 이발소 가서 깔끔하게 하고 다 그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잠바 입고 갔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좀 멋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잠바 입고 가고, 그냥 이발소도 안 가고, 대충 간 거예요, 그 자리에. 딱 보면서, 나는 이게 떨어졌다. 근데 뭐, 이왕 온 거 면접을 안 볼 수 없으니까, 면접을 봤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면접을 보는데, 애국가 사절을 불러보라 하더래요. 아니 도대체 전자회사 일하는 거랑 애국가 사절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1절은 다 아셔도 4절 기억하십니까? 못 아시죠? 아 이기상관이요. 저는 그게 3절인지 4절인지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다 대답을 못했대요. 그러고 야 난 떨어졌구나 하고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내다가 합격자 발표일이 딱 됐는데 그래도 조금 미련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아 아무개 씨 누구세요? 그래서 아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아 아무개 씨 합격하셨어요. 빨리 오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럴 리가 없는데. 누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누님. 내가 이래이래한데 지금 나 합격했다고 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장난치는 것 같아. 당신도 확인 전화를 했냐 이렇게. 그래서 누나가 한번 확인 좀 해주라. 조금 더 누나에게 전화가 왔는데 합격이래. 빨리 가봐. 그러고 이분이 이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간 거예요. 근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속으로 야, 이 사람들이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이제 이러면서. 자기가 그 회사를 다녔다는 거죠. 다니다 그 회사는 전자회사인데 생산직 사원은 전부 여직원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 직원 하나가 약간 이제 관리하고 여직원들 관리도 해주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이제 사람을 뽑는 건데 자기가 뽑힌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회사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왜 뽑히게 됐는가를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알게 됐느냐? 어떻게 알게 됐느냐. 거기 이제 여자 직원이 수십 명인데, 그 여자 직원들 관리하고 이제 도와주고 하는 남자 직원을 뽑아만 놓으면 꼭 썸씽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꼭 삼각관계가 생기고, 이게 문제가 꼭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가. 해놓고 또 세 사람 뽑아놓으면은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 전철을 밟고 나서 이번에 사람을 뽑을 때는 그 뭐예요? 뭘 볼 거냐? 기준이 최고로 매력 없는 사람. 갖다 놔도 아무 문제가 안 될 사람.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 자기가 그래서 뽑힌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나오죠?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있긴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소수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은 강한 자가 아니고 고귀한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유가 뭡니까? 29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교만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영광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피조물에게 돌아가게 되면 그 피조물은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연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내 연약한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예. 근데 사단은 때때로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게 할 때가 많아요. 구원을 받으면요 매인 데서 많이 자유로워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첫 번째 자유는 뭐냐?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죄의 권세에서. 두 번째는 사망의 속박에 얽매인 데서 자유케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막 죽는 게 막 두렵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천국 가니까 거기서 자유로워지죠.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에서 자유로워지느냐? 자기에게 매인 데서 자유로워집니다. 당장 100%는 아닐지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자기 자신에게 매인 데서 자유로워져요.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에게 있는 연약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루는 새가 날아와가지고 막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저 사자나 늑대나 호랑이는 발이 튼튼해가지고 저렇게 잘 뛰어다니는데 나는 왜 다리를 이 나무 젓가락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달리기 힘들게 하셨습니다. 막 원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를 들어가지고 언덕에서 던져버렸다 하더라고요. 새가 어떻게 됐어요? 날아갔다는 거죠. 너는 날아다니라고 했는데 왜 뛰어다니려고 그래? 날아다녀야 되는데 뛰어다니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리 가는 게. 그죠? 그건 한 번씩 이제 내려섰을 때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다리 굵은 게 뛰어다니는 데는 좋지만 날아다니는 데는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좋은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마음,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연약함에 매여 사는 거예요. 난 왜 이럴까? 나는 뭐 집안 형편도 이렇고 배운 것도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막 내세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처져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자신에게 매인돼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해방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원래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내용을 적어왔어요. 그러긴 했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그 마음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신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진 악한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악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피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1장 20 몇 절이죠? 29절을 보셨죠?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연약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고 주님 안에 쉬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곳이 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잘나고 뛰어나야 인정해주고 부족하면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면 모든 연약하면서 자유케 되고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므로 인간의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섭리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메인 돼서 자유케 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 찬송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한명하게 흐르시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의 첫날에 우리는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뿌리 내린 이 죄악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음을 품고 우리는 자주 교만한 마음, 또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눌리는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왜 그것이 우리 마음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인지 깊이 알지 못한 채로 인생 역전을 때때로 꿈꾸며 또 나보다 나은 자를 시기 질투하면서 언젠가 나도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는 그런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때때로 품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악함을 알고 그 악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들을 용서받으며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우리 자신만 주목하고 살던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을 계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 복된 자녀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이 교회 안에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선포돼서 그들이 사단과 짝된 마음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권세를 노래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 말에 가지게 되는 전도 집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이 초대받아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